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몰 앱을 킵니다. 막 세제나 생수 같은 걸 주문하는 게 아니라 사람 크기의 그 전신 휴머노이드 로봇을 클릭 한 번으로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를 하는 거예요.
네, 진짜 무슨 먼 미래의 SF 영화 오프닝 같죠?
맞아요. 약간 얼토당토하는 소리 같으실 텐데 놀랍게도 이게 바로 오늘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 반도체 부품 가격은 뭐 일제히 폭등하고 있고요. 또한 AI 기업은 인류는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 전야에 서 있다, 뭐 이런 선언문까지 내면서 전 세계 핵심 인재들을 막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숨가쁜 변화거든요. 사실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이 단 며칠, 뭐 길어야 몇주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는 게 그게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비즈니스의 가장 결정적인 통찰을 전해드릴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실 우리가 길을 잃기가 참 쉽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미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2026년 6월 말 현재 중국의 AI, 로봇,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관한 심층 브리핑 자료들을 쫙 엮어서 이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겁니다.
단순한 뉴스 나열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죠. 자본, 인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네 가지 톱니바퀴가 어떻게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커리어와 비즈니스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저도 아주 기대되는 여정인데요. 사실 오늘 다룰 소스들이 단순한 어떤 기술의 진보, 그걸 넘어서 글로벌 지정학적 지형 자체를 흔들고 있는 아주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생태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 모델의 진화부터 짚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딥시크, 이 딥시크라는 기업의 행보가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무려 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 번에 조달했어요.
네, 엄청난 규모죠. 게다가 전 부서의 인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건 그들이 채용 공고 맨 앞에 내건 문구입니다. 인류는 AGI 전야에 서 있다.
와, AGI 전야요? 되게 도발적이네요.
네, 이게 그냥 뻔한 채용 마케팅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그동안 뭐랄까 랩실에서 연구만 하던 그 단계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이제 실제 시장을 장악할 상용화 제품 회사로 뼈대 자체를 바꾸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아, 그래서 텐센트나 막 국가 AI 산업 투자 기금 같은 거대 자본들이 이 회사의 가치를 막 5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하면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제가 이 자료에서 정말 놀랐던 건 따로 있어요. 이들의 전력이 엄청나게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 침투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전 세계 AI 모델들을 모아놓고 개발자들이 입맛대로 막 골라 쓸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 있잖아요.
안에 그 오픈 라우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일종의 AI계의 스카이 스캐너 같은 곳인데 거기서 발생하는 토큰 소비량의 무려 61%를 중국산 모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네, 심지어 메타의 라마 같은 아주 강력한 모델들도 밀어내고 있어요. Q1이라는 중국 모델은 벌써 누적 다운로드가 10억 건을 돌파했거든요.
10억 건이요? 와.
네, 이게 다 그들이 이른바 오픈웨이 전략을 아주 영리하게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오픈웨이트요? 오픈소스랑은 뭐 약간 다른 개념인가요?
약간 다릅니다. 이걸 비유를 해보자면 식당에서 그냥 완성된 요리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요리의 핵심 소스 비율, 그리고 결과물까지 싹 공개를 하는 거예요.
아, 비법 소스를 푼다는 거네요.
그렇죠. 다만 그 소스를 끓여낸 주방의 도면 자체를 통째로 다 넘기지는 않는 방식이죠.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내부 구조를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자기네 서비스에 가져다 쓰기엔 사실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 두고 거북이 전략이라고 불렀고, CNBC는 달러당 지능이라는 아주 직관적인 표현을 썼군요.
네, 달러당 지능이라는 말이 현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 거죠.
그 표현이 진짜 확 와닿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패션 업계의 패스트 패션이 떠올랐어요. 막 수천만 원짜리 완벽한 명품 가방 하나를 만들려고 수십 년 장인정신을 쏟아붓는 게 미국의 빅테크라면 딥시크 같은 곳은 소비자 눈에 충분히 쓸만하고 트렌디한 디자인의 가방을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장에 막 쏟아 부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길거리의 표준을 장악해버리는 자라나 H&M 같은 전략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흥미로운 비유네요. 근데 사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단순한 자라 가방이 아니에요. 자라에서 파는 5만 원짜리 가방인데 에르메스 백의 내구성과 질감을 한 90% 이상 거의 똑같이 구현해내는 수준이라는 게 무서운 점입니다.
와, 5만 원에 에르메스 퀄리티의 90%요. 그럼 반칙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자료를 보면 키미 K25 같은 중국 모델은 미국의 GPT-5.2랑 성능 지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가격은 4분의 1 수준이에요. 심지어 바이트댄스의 두바오 모델은 80%나 더 저렴하고요.
와, 그러니까 완벽한 최고 성능의 AI가 아니라 가장 가성비 좋은 쓸만한 AI로 일단 세상을 덮어버리겠다, 이 소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진짜 매력적인, 아니 무서운 부분이 이 모든 게 철저하게 계산된 경제적 소모전이란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AI를 비즈니스에 도입하려고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장벽이 뭘 것 같으세요?
성능? 아니면 보안?
아니요. 바로 비용입니다. AI를 구동하는 데 드는 돈이 너무 막대하거든요. 흥미롭게도 미국 기업들의 지출 내역을 분석하는 플랫폼인 램프의 6월 데이터를 보면요.
네.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한 트렌딩 소프트웨어 1위가 놀랍게도 중국의 딥시크였습니다.
잠깐만요. 미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중국 AI에 결제를 하고 심지어 자기들 데이터를 막 입력하면서 쓰고 있다고요? 미국 내에서 중국 앱들 보안 논란이 그렇게 심한데도요?
뭐 보안 위험성이요, 당연히 알겠죠. 하지만 비즈니스는 냉혹한 현실이잖아요. 입력 데이터 100만 토큰당 $0.3라는 가격표를 던지는데 이건 다른 서방 모델들이랑 아예 비교조차 안 되는 파격적인 할인이거든요. 당장 비용 압박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도구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 최고 성능의 왕관, 뭐 타이틀은 미국이 가져가게 그냥 쿨하게 냅두면서 실제 비즈니스 생태계의 밑단, 그 파이프라인은 중국산 AI가 다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네, 이게 바로 거우기가 토끼를 초월하는 그들만의 방식인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좀 논리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있지 않나요?
어떤 문제죠?
이런 AI 모델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서비스 되려면 사실 그 뒷단에서는 엄청난 양의 연산 처리가 필요하잖아요. 결국 이 딥시크 같은 두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막대한 자본,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연산을 팍팍 밀어줄 반도체 칩이라는 하드웨어가 무조건 필수적이란 말이죠.
아주 예리하고 정확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근육을 움직이려면 피가 돌아야 하고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럼 이 자본시장의 움직임부터 한번 볼까요? 중국에는 상하이 과창판이라는 약간 나스닥이랑 비슷한 기술주 중심의 시장이 있습니다.
네,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과창판의 상장 기준을 아예 AI 대모델 기업으로 대폭 확대를 해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AI 기업들이 자금을 막 쓸어 담을 수 있게 국가가 제도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거군요.
네, 일종의 거대한 금융 샌드박스 혹은 아주 안전한 온실을 만들어준 겁니다. 지프나 미니맥스 같은 중국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굳이 까다로운 미국 나스닥 눈치를 보거나 서방 벤처 캐피털에 구걸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국 내에서 그 엄청난 자금을 아주 빠르게 순환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고속도로가 뻥 뚫린 셈입니다.
와, 자본은 뭐 그렇게 시원하게 해결했다고 치죠. 근데 그 자본으로 사와야 할 반도체 칩 시장 상황은 지금 완전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7월 1일부터 전 세계 거의 20개 반도체 기업이 동시에 가격을 올린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AI 칩 수요가 뭐 모든 부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전력관리 칩이나 무슨 절연 칩, 심지어 메모리 가격은 전분기 대비 90% 다 폭등했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를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가장 성능 좋은 엔비디아의 최신 칩은 아예 살 수도 없고요.
네, 철저하게 막혀 있죠. 근데 오늘 다루는 자료 중에 테크인사이츠의 보고서를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대목이 딱 등장합니다.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5나노미터급 칩을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죠.
네.
그것도 심지어 EUV 장비 없이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아니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5나노급 아주 미세한 공정을 하려면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EUNV 장비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필수라고 다들 알고 있죠.
이걸 아주 얇고 섬세한 첨단 부시라고 해볼게요. 미국이 참단 붓을 중국에 못 팔게 완전히 막아버렸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오나노를 그렸다는 거죠?
얇은 붓이 없으니까 예전 버전에 쓰던 좀 뭉툭한 마커펜, 즉 DUB 장비를 쓴 겁니다.
마커펜으로요?
네. 뭉툭한 펜으로 아주 얇은 선을 어떻게든 그려려니까 꼼수를 써야겠죠. 도화지에다가 스텐실 같은 복잡한 판을 대고 한번 칠하고 위치를 조금 옮겨서 또 칠하고 깎아내고 이렇게 여러 번 덧칠을 해서 기어코 그 미세한 선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쓴 겁니다.
와.
업계에서는 이게 바로 다중 패터닝이라는 기술이거든요.
아, 다중 패터닝. 듣기만 해도 진짜 엄청난 노가다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딴지를 좀 걸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자료의 그 세부 내용을 보면요. SMIC가 그렇게 꾸역꾸역 만든 5나노 칩의 웨이퍼 생산 비용이 대만의 TSMC보다 무려 40에서 50%나 더 비싸다고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확실히 비싸죠.
뭉툭한 펜으로 덧칠하다 보니까 불량률도 엄청 높을 테고요. 생산 단가가 이렇게나 높은데 과연 이걸 진정한 의미의 기술적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냥 국가에서 자본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부어서 억지로 만들어낸 좀 대단히 비효율적인 생존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주 훌륭한 반론입니다. 순수한 어떤 시장 논리나 효율성 측면에서만 딱 본다면 확실히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게 맞죠. 하지만 브루킹스 연구소의 6월 17일 분석 보고서는 여기도 아주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이죠?
게임 오버. 미국 AI 칩은 중국 시장에서 퇴장했다.
게임 오버요?
네. 이 현상의 이면에는 아주 역설적인 메커니즘이 숨어 있거든요. 미국의 제재라는 그 극단적인 결핍, 그 결핍이 중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에게 완전히 다른 방향의 혁신을 강제해버린 겁니다.
결핍이 혁신을 낳았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작동했다는 건가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미국의 개발자들은 성능이 빵빵하고 아주 넉넉한 최신 칩을 마음껏 씁니다. 코드를 좀 무겁게 짜도 기계가 워낙 좋으니까 쌩쌩 잘 돌아가죠.
그렇죠. 장비빨이 좋으니까요.
반면에 중국 개발자들은 성능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고 심지어 내일 당장 언제 끊길지 모르는 칩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컴퓨팅 자원을 선방울까지 극도로 아끼고 쥐어짜내는 아주 가볍고 효율적인 AI 훈련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사활을 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적은 비용으로 놀라운 성능을 낸다는 그 거북이 전략 모델들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드웨어가 늘 굶주려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를 극한으로 다이어트 시킨 거죠. 비싸고 불량률 높은 자체 생산 칩이라 할지라도 이 극도로 효율화된 소프트웨어 생태계랑 딱 맞물리니까 결국 서방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굴러가는 독자적인 인프라를 기어코 완성해버린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칩줄을 확 끊어버리면 중국 AI가 그냥 말라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떤 제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독립적이고 단단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미국이 등떠민 격이 돼버린 거죠.
진짜 약간 머리가 띵해지는 통찰이네요. 하드웨어의 약점을 극단적인 소프트웨어 효율성으로 다 메워버렸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논리를 다음 단계로 한번 연결해보죠.
네.
막대한 국가적 자본을 바탕으로 제재를 우회해서 스스로 조달한 반도체 심장,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저렴하고 강력한 AI 두뇌. 이제 이 모든 것이 형체가 없는 소프트웨어 세계를 넘어서 육체를 입고 우리의 이 물리적 일상으로 성큼 걸어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루는 자료 중에서 사실 대중에게 가장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충격을 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소비자형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입니다.
네, 맞아요.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오늘 6월 30일에 유비테크라는 회사의 인간형 로봇 U1이 정식으로 출시가 됩니다.
네, 오늘이죠.
제가 보면서 진짜 충격받았던 건 이게 무슨 매년 열리는 테크 박람회 같은 데서나 볼 법한 그 엉성한 연구용 데모 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의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징동닷컴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단숨에 5천 대를 넘겼습니다.
5천 대라는 숫자가 참 상징적이죠.
게다가 가격도 15만 위안에서 30만 위안 사이예요. 우리 돈으로 한 2,800만 원에서 5,6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냥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중형 자동차 한 대 값으로 사람 크기 로봇을 사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스펙도 이게 소비자용이라고 하기엔 대단히 파격적이거든요. 자료에 보면 88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죠.
88개의 자유도요? 그 기계공학에서 말하는 관절 개수 같은 건가요? 이게 정확히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존 로봇들이랑은 뭐가 다른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과거의 로봇들, 뭐 아시모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무릎이나 팔꿈치 정도만 굽히면서 좀 뻣뻣하게 걷는 수준이었잖아요.
맞아요. 좀 삐걱거리면서 걸었죠.
근데 자유도가 88개라는 건 사람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의 미세한 움직임, 물건의 재질에 따라서 확확 달라지는 쥐는 압력, 심지어 사람하고 대화할 때 목의 미세한 끄덕임까지 인간의 자연스러운 관절 움직임을 거의 그대로 묘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빨래를 개거나 요리 재료를 다듬는 아주 섬세한 가사노동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 하드웨어적인 기반이 완성된 겁니다. 게다가 사람의 기분이나 표정을 인식하는 감정 AI가 탑재되어 있고요. 또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의존하지 않는 로컬 암호화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로컬 암호화 메모리요? 아, 그러니까 로봇이 우리 집 거실이나 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찍는 영상, 가족들 대화 내용 같은 걸 외부 클라우드 서버로 안 보낸다는 거군요.
네, 전송을 안 하는 거죠.
로봇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암호화한다는 뜻이네요. 사실 소비자들이 이런 로봇 집에 들일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생활 침해나 해킹 문제인데 그걸 하드웨어 단에서 아예 방어하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와 연결해보면 이 로봇 하나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중국 정부의 아주 독특한 발전 방식을 여실히 보여주거든요.
어떤 방식이죠?
이 로봇이 기업 혼자서 어느 날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출시 직전에 중국 상무부를 비롯한 무려 8개 부처가 합동으로 AI 플러스 소비 실시 의견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아.
로봇이 진짜 소비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길을 아예 넓게 터준 겁니다. 동시에 공신부는 올해 연말까지 1만 대 이상의 로봇을 실제 의료 현장, 물류 현장에 배치하는 실경 실운, 즉 실제 환경에서의 훈련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와, 그러니까 정부가 단순히 옛날처럼 규제를 풀어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직접 초기 물량을 막대한 자금으로 사주고 현장에 투입해서 AI 학습 데이터까지 쌓게 해주는 일종의 슈퍼 얼리어답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거네요.
네, 정책이 고속도로를 깔아주자마자 기업이 신제품 스포츠카를 쏟아내는 완벽한 2인 삼각 달리기입니다. 여기에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AI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방법이라는 아주 디테일한 규제도 딱 맞물려 돌아가요.
아, 규제 타이밍 다지요.
네, 안전윤리심사나 알고리즘 감사 같은 좀 빡빡한 가이드라인을 기업의 제품 출시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춰서 작동시키는 겁니다. 지원과 규제, 그리고 상용화 제품이 거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동시에 호흡하며 움직이는 거죠.
와, 진짜 속도와 스케일이 압도적이네요. 독일 메릭스 연구소에서 2025년 전 세계 인간용 로봇 출하량의 84.7%를 중국이 차지할 거다 이렇게 예측했던데 그게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이 무서운 시스템의 가속도를 제대로 간파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거대하고 독자적인 심지어 시스템적으로 너무 효율적이기까지 한 중국의 기술 생태계가 팽창할수록 결국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질서랑은 정면으로 쾅 충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충돌하죠.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글로벌 공급망 한가운데 떡하니 속해 있는 기업의 경영자이거나 아니면 전략부서 책임자라면 어떨까요? 한쪽에서는 무역 장벽이 겹겹이 높아지는데 저 반대쪽 생태계는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숨막히는 딜레마를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진짜 머리 아프고 뼈 아픈 현실 이죠. 당장 최근에 워싱턴에서 열린 팍스 실리카 제2차 서밋의 내용을 보면 미국의 입장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쐐기를 박으려 하잖아요.
네, 팍스 패스라는 AI 물자 동맹을 아예 새로 구축하고 매치법 같은 걸 통해서 동맹국들에게 중국을 향한 수출 통제를 더 강하게 빈틈없이 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한국 외교 차관도 참석해서 그 압박을 직접 체감하고 돌아왔죠.
여기서 CSIS, 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가 한국이 처한 딜레마를 아주 날카롭게 찌르더라고요. 한국 정부는 기술이 밖으로 불법적으로 새어나가는 걸 막을 권한은 있지만 미국이 지금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FDPR 같은 그 초강력 법적 권한은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FDPR, 그러니까 외국 직접 생산물 규칙이라는 걸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네가 어느 나라의 무슨 기업이든 상관없이 물건을 만들 때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이 단 1%라도 정말 먼지만큼이라도 들어갔다면 그 물건을 누구한테 팔지는 철저히 미국 정부의 통제와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아주 무시무시하고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와, 1%만 들어가도 멱살을 잡힌다는 거네요. 한국은 뭐 반도체 만들 때 미국 장비 무조건 쓰니까 이 규칙에 옴짝달싹 못하게 묶여 있는 거고요.
철저하게 묶여 있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요. 이쪽에서는 미국이 FDPR로 한국의 목줄을 꽉 조이고 있는데 막상 한국의 5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무려 243%나 폭등했다는 겁니다.
수치가 말해주고 있죠.
비즈니스 현장의 폭발적인 진짜 수요랑 이걸 억누르려는 정치 지정학적 제재가 완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는 아주 숨막히는 딜레마 상황이네요.
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진 변호사가 남긴 코멘터리가 이 상황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어냈어요.
어떤 코멘터리였죠?
오늘 당장 쇼핑몰에서 자동차 가격에 팔리기 시작한 저 저렴하고 뛰어난 유비테크 로봇에 맞설 그만한 대중적인 소비자용 로봇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가? 그리고 수십조 원의 AI 대규모 모델을 훈련할 막대한 자금을 유치해줄 수 있는 중국의 저 과창판 같은 전용 상장 제도가 한국 자본시장에 잘 마련되어 있는가?
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대답은 둘 다 없다는 겁니다.
와, 결국 기업 간의 기술 격차?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기술을 길러내는 토양, 즉 제도의 격차라는 아주 뼈아픈 지적이군요. 자본을 순환시키는 샌드박스를 만들고 제재로 인한 결핍을 오히려 소프트웨어 혁신으로 전환시키고 또 정부 규제와 기업의 신제품 출시를 톱니바퀴처럼 동시에 맞물리게 하는 그 국가적 민첩성, 그게 근본적인 우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글로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히 누구 AI의 파라미터가 더 크냐, 누구 반도체 선폭이 1나노 더 미세하냐, 이런 단편적인 엔지니어링 스펙 경쟁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제재라는 외부의 거대한 압력을 교묘하게 우회하면서 자국 내 생태계를 끝없이 최적화해내는 시스템 대 시스템의 총력전, 승부의 국면이 아예 완전히 전환된 것이죠.
자,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 심층 탐구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극한의 가성비로 전 세계 AI 서비스의 밑단을 쫙 잠식해 들어가는 거북이 전략, 미국의 참단칩 제재라는 결핍을 오히려 비료 삼아서 극단적인 소프트웨어 효율성을 이뤄낸 그 하드웨어 자립의 역설.
네.
그리고 이 모든 두뇌와 심장을 꽉 채워 탑재하고 오늘 당장 여러분의 쇼핑카트에 담기기 시작한 중형 자동차 가격의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오늘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흩어진 파편화된 뉴스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상용화 루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거대한 생태계의 팽창이 기존 글로벌 공급망에 얼마나 심각한 딜레마와 균열을 안겨주고 있는지, 또 기술력 그 이전에 앞서 말한 제도적 민첩성이 미래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승부처인지도 함께 짚어보았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뇌리를 찌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던지면서 끝내고 싶습니다. 딥시크의 선언대로 만약에 우리가 정말 AGI 전야에 서 있다면 말입니다.
네.
그리고 머지않아서 자동차 가격 정도로 너무너무 저렴해진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수십만, 수백만 대가 서방국과의 통제나 검열을 전혀 받지 않는 독자적인 AI 두뇌를 탑재한 채로 전 세계 소비자의 거실과 주방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중요한 그리고 무서운 화두입니다. 로봇에 달린 그 수많은 고성능 센서랑 카메라, 마이크가 쉬지 않고 우리 일상을 스캔하고 작동하겠죠.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긁어모으는 텍스트 데이터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 일상의 가장 내밀하고 생생한 진짜 물리적 세계의 데이터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매핑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물리적 데이터는 도대체 어떤 생태계와 어떤 시스템을 향해서 쫙 흘러가게 될까요?
데이터가 모이는 곳이 결국 권력이 되겠죠.
결국 그 데이터를 장악하는 쪽이 미래의 진정한 지배자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칩이나 로봇 기계를 몇 대 더 수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일상의 데이터 주권 그 자체가 통째로 걸린 문제죠.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주 긴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확 높여줄 묵직하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